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최근 동향과 관련해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활동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경두 한국 국방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동창리 미사일 시험 발사장 동향에 대해 미사일 관련 활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동창리 발사장이 재건되는 모습이 위성을 통해 포착되면서 일각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재개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정경두 장관은 또 북한이 지난해 6월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6개가량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생산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한미정보당국이 긴밀히 공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명확하게 식별된 부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최근 157명의 사망자를 낸 에티오피아 항공과 지난해 발생한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 소속 여객기 추락 사고에서 유사성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에티오피아 교통부 대변인은 어제 사고 여객기 블랙박스에 대한 1차 분석 결과 지난 10일 발생한 에티오피아 항공기 추락 사고와 지난해 10월 발생한 라이언에어 항공기 사고 간에 명백한 유사성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확인된 유사성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에티오피아 교통부는 블랙박스 자료가 성공적으로 복원됐으며 미국 조사팀과 함께 이를 승인했다며 3, 4일 안에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로이터통신은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미 연방항공청과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해당 자료를 아직 승인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군 지원으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와 전투를 벌이고 있는 시리아 민주군 SDF가 시리아 내 IS 기지 일부를 점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스타파 발리 SDF 대변인은 오늘 언론에 시리아 내 IS의 마지막 거점인 동부 바구즈에서 IS 기지 일부를 탈환했고 탄약 저장소를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SDF가 전투기와 박격포를 이용해 공습을 단행했으며 일부 IS 대원들이 반격을 시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SDF 측은 12일 바구즈에서 교전이 사실상 끝났지만 실질적인 작전 완료까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군 등 시리아 주둔 연합군 측은 이번 공세로 바구즈에서 INS를 몰아낼 수 있지만 IS의 위협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주 이탈리아 등 유럽 3개국을 순방할 예정입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시진핑 주석이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이탈리아와 모나코,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이탈리아는 시 주석의 방문 기간 1대1로 계획과 관련된 약 1조 달러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중국과 이탈리아가 새로운 시대의 정치적 상호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고 1대1로의 틀 아래서 모든 분야의 협력을 심화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국가들은 이탈리아의 1대1로 사업 참여가 통신과 항만 분야 등에서 중국에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가 미국의 이란 제재와 관련해 국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오늘 텔레비전으로 방영된 연설에서 미국의 이란 제재는 인도주의 범죄라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란 제재를 고안하고 이행한 사람들을 미국인들을 이란 법정에 고소할 것을 외무부와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 법정이 유죄를 인정할 경우 사건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는 방침입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이 리알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물가 상승을 부추겨 이란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주말 50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슬람 사원 총격 테러 사건이 발생한 뉴질랜드가 총기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내각 회의에서 총기 규제 강화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아던 총리는 열흘 내에 뉴질랜드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 총기 개혁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는 반자동 소총을 A등급 무기로 분류하며 구매가 합법이지만 7발까지만 장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박형수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며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으로 문제 해결을 바란다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현재로선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할 계획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비핵화 협상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최선희 북한 외무상 부상의 경고를 미국의 일괄 타결 방식에 대한 직접적인 반발로 풀이했습니다.
I think they're threatening the U.S. by saying that 내일
북한 지역의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23도까지 올라갑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와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백악관 고위 관리들은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며 실망스러운 전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을 원한다며 미북 대화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북한의 발언은 좋은 생각이 아니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17일 방송된 뉴욕 AM 970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그들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기꺼이 할 의향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재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은 도움이 안 되는 발언이며 그들에게 좋은 생각이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곧 성명을 발표해 미국과 협상을 계속할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을 유지할지 여부에 대해 밝힐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위협이 협상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보길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많은 제안을 했지만 아직 효과가 없다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서 핵무기가 없어지길 확실히 바라고 있으며 여전히 그것을 시도할 의지가 있고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열어놓은 문으로 북한이 들어올 것을 결심한다면 북한이 매우 다른 경제적 미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말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비핵화 협상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북한 측으로부터 어떤 움직임을 볼 수 있다면 미국은 중국의 역할을 기꺼이 고려해 볼 것이라는 겁니다. 이어 중국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원치 않는다고 거듭 밝혀온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동북아의 불안정과 함께 일본과 한국의 우려를 낳고 이런 상황이 중국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고 중국은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최소한 이론상으론 미국과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같은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중국이 북한의 대외 교역에서 90%를 차지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중국이 더 할 수 있는 것은 유엔 제재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 북한을 더 압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 재개는 신뢰 위반으로 여겨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은 이날 폭스 뉴스 썬데이에 출연해 대화가 진행 중이고 계속되는 한 북한이 핵실험을 할 이유가 없다는 일반적인 이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재개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멀베이니 대행은 과거 레이건 정부가 러시아의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중거리 핵전략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한두 번의 회담으로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비이성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논의는 계속될 수 있으며 계속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어떤 시점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마주 앉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실험을 재개한다면 진정으로 실망스러운 사건의 전환이 될 것이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멀베이니 대행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매우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아무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그 관계는 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양측이 합의하지 않은 것이 관계의 위태로움을 의미하지 않으며 당시 합의가 없었던 것이 미래에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합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협상을 지속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15일 국무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계속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hopeful that we can continue to have conversation negotiations. I saw the remark that she made.
폼페오 장관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이날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이 황금 같은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최 부상의 발언을 받다며 최 부상이 협상을 계속할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계속 대화를 하고자 하는 것이 미 행정부의 바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두 지도자가 만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밝혔듯이 북한의 제안은 그들이 대가로 요구한 것을 고려하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대북 제재는 국제적 제재, 유엔 안보리 제재라며 이 제재가 요구하는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사일과 무기 시스템, 전체 대량 살상무기라고 덧붙이며 이는 유엔 안보리가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과 미사일 시험 유예를 계속할지 여부를 곧 결정할 것이라는 최 부상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김 위원장이 하노이에서 한 약속을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In Hanoi, on multiple occasions, he spoke directly to the president and made a commitment that he would not.
김 위원장이 하노이에서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직접 이야기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김 위원장의 말로 북한이 그 같은 약속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자신이 불신과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했다는 최 부상의 비난과 관련해 북한의 그 같은 말은 틀린 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y relationship with Kim Jong-chol is professional. We have detailed conversations. I expect that we will continue to do that.
북한의 대화 상대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전문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세부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의 비난이 처음이 아니라며 전에 북한을 방문했을 때 강도 같다고 불린 기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매우 전문적인 대화를 계속하면서 서로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서로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충분히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자신과 폼페오 장관이 불신과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했다는 최 부상의 비난은 부정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대화 상대와 북한의 그 같은 주장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15일 평양에서 외신 기자단과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와 핵 미사일 시험 유예를 계속할지 여부를 곧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부상은 지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합의에 실패한 데 대해 북한이 깊이 실망했다며 미국이 황금 같은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지난 15개월 동안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을 유예한 것 등에 대해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하지 않고 정치적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 타협이나 대화를 계속할 의도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와 운반수단을 폐기할 때까지 제재를 계속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미국은 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구축을 원하지만 북한은 그럴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성원 기자입니다.
국무부는 현재로선 대북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할 계획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5일 비핵화 조치의 상응에 일부 제재를 해제하라는 북한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VOA의 질문에 북한이 추구하는 안전과 발전을 성취하는 유일한 길은 대량살상 무기와 운반수단의 포기라는 것을 북한에 강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들을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14일 우리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한 부분적 제재 해제 요구는 현 단계에서의 미국 정부의 입장과 요구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서 이보다 더 좋은 방안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국은 비핵화와 병행해 미북 관계를 완전히 바꾸고 한반도에 영구적이며 안정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과 영내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한 밝은 경제적 미래를 만들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불행하게도 북한은 그런 조치를 취할 준비가 아직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점진적 비핵화는 수용할 수 없으니 전면적 비핵화에 나서라는 미 고위 외교 당국자들의 잇단 압박과 맥을 같이 합니다. 최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6번이나 직접 대면해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말했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 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We are not going to do denuclearization incrementally. The president has been clear on that.
He's told me that face to face, personally, no less than half a dozen times. What we'll need to see is action.
아울러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생화학 무기를 포함해 비핵화를 한다면 경제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제안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앞서의 국무부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가 최근 대북 인도 지원 단체들에 대한 5건의 제재 면제를 추가 승인한 것을 환영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안녕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엔은 대북 제재 면제와 대북 지원 승인 요청들을 계속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면서 인도주의 지원 기구들이 접근과 감시에 대한 국제 기준을 충족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는 프랑스 구호단체인 프리미어 어전스와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 캐나다 퍼스트 스텝스, 유엔 인구기금, 국경 없는 이사회 등 5개 단체의 제재 면제 신청을 최근 승인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선 데 대한 미국의 대응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응에 따라 양측의 협상은 중단 또는 재개 갈림길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그 강경 입장에 대해서 미국의 1차적인 반응은 이미 나왔죠.
맞습니다. 미국의 초기 반응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재개해선 안 된다는 경고와 함께 대화를 지속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튼 백악관 보좌관이 이런 입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론적인 초기 대응을 넘어서 최선희 부상이 기자회견에서 요구한 사안들에 대한 대답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북한은 미국이 제기한 이 빅딜 방식의 비핵화 방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최선희 부상은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 등 지금까지 자신들이 취한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와 함께 미국이 정치적 계산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 앞으로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줄곧 강조해온 단계적, 동시적 행동 원칙을 거듭 주장한 것인데요.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 정리에 따라 협상 중단 또는 재개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네, 지금 상황을 보면 협상의 공은 다시 워싱턴으로 넘은 것이네요.
예, 볼튼 보좌관은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직후에 잇따른 언론 인터뷰에서 공은 북한 쪽으로 넘어간 상황이라며 북한이 전략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네네.
미국이 하노이에서 제안한 내용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라는 통보였습니다. 최선희 부상의 기자회견은 이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전략 재검토는 없고 미국이 입장을 바꾸라는 겁니다.
네. 자, 미국의 대응이 중요한데요.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십니까?
예, 북한이 최선희 부상을 통해 밝힌 입장은 상당히 강했습니다. 협상 중단에서 더 나아가 핵과 미사일 실험 재개까지 거론한 건 과거의 벼랑 끝 전술을 떠올린다는 지적인데요. 협상의 지속을 바라는 미국으로서는 대응에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반응하기 전에 행정부 내에서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다는 볼튼 보좌관의 발언은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에는 뭐 하루에도 몇 번씩 트위터 반응을 올리기는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침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과도 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쉽지 않은 결단일 겁니다.
네.
전임자들이 30년 가까이 하지 못한 북한 비핵화를 자신이 해낼 수 있다고 장담했고요.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임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왔기 때문입니다.
네.
김 위원장은 지금 협상 중단과 자신의 조건 수용 중 하나를 택할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한 입장을 밝히게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도 폼페오 장관과 마찬가지로 협상의 지속을 바란다는 정도의 반응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네네.
그러면서 북한과의 실무 협상이나 고위급 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 이미 나름대로 확고한 입장을 밝힌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네, 북한이 협상에 나선다고 할 때요. 그 폼페오 장관을 여전히 마주할 수 있을지 협상 상대로 받아들일지 이 부분도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예, 북한은 이미 여러 차례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폼페오 장관을 비난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예 적대와 불신의 분위기를 조성해서 지도자들의 협상 노력을 방해했다고 강도를 높였는데요. 다시 마주앉기 어려울 정도의 노골적인 비난입니다. 하지만 하노이 협상이 결말로 결렬로 끝난 데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출한 것 이상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이 비핵화 협상의 지속을 강조하면서 빅딜 방식을 고수하고요. 북한은 단계적 방안을 계속 요구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국과 북한의 핵심적인 차이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예.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 협상은 중단 또는 장기 교착 상태가 불가피합니다. 한국 정부의 중재는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미국에는 전부 아니면 전무 전략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북한에 대해서는 최종 목표와 동떨어진 분절된 단계적 협상은 통하지 않을 것임을 설득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구상입니다.
네. 자, 미국과 한국 사이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있는 한국, 이 한국 정부의 중재 가능할까요?
미국과 북한이 타협을 통해서 절충안을 모색할 의향이 있으면 중재를 필요로 할 겁니다.
네.
문제는 북한이 한국 정부의 중재자 역할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나선 점입니다. 최선희 부상은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중재자가 아니라 플레이어, 선수라고 말했는데요.
네.
이로써 한국 정부의 운신의 폭이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비확산 소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의원은 미국과의 대화 중단과 핵미사일 시험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발언에 대북 제재 강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중국 대형은행을 제재하라면서 미북 협상 목표에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셔먼 의원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강화하는 합의에 북한이 동의하도록 제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고 밝혔습니다. 셔먼 의원은 15일 VOA에 미국과의 협상 중단과 핵미사일 시험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최선희 부상의 발언을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이 하원 외교의 아태소이 공화당 측 간사인 테드 요호 의원과 함께 거듭 밝혀왔듯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제재를 이행하도록 만들기 위해 중국 대형 은행들에 대한 제재 부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최선희 부상은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끝난 지 보름 만에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 미국과 타협할 의도도 이런 식의 협상을 할 생각이나 계획도 결코 없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의 대화와 핵미사일 시험 중단을 계속 유지할지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미국의 기이한 협상 태도에 당혹스러웠다고 전하며 하노이 회담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 의지를 더 보였지만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비타협적인 요구로 적대감과 불신이 조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셔먼 의원은 미북 비핵화 협상에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어떤 합의를 받아낼 수 있고 추가 핵물질 생산을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게 중단하는 대가로 제재를 완화해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셔먼 의원은 2차 미북 정상회담 이전부터 VOA에 철저한 감시를 전제로 제한된 수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대신 미사일 기술 관련 프로그램을 동결하도록 할 수 있다면 미국은 더 안전해질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 바 있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이날 최선희 부상의 발언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이 광범위한 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 외교를 버리고 핵실험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위협하는 북한 관리들의 발언은 거의 강탈 수준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이런 연출은 김정은이 진지하게 선의를 갖고 비핵화 노력을 기울이는데 관심이 없다는 회의론자들의 견해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외교를 벌이거나 새로운 도발을 하기로 결정한다면 미국은 김씨 정권에 추가 압박을 가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북한의 위협에 양보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마키 의원은 지난 6일에도 성명을 통해 북한의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원 움직임이 관측된 것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실무급 회담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 북한이 대화 중단 또는 도발을 재개할 경우 협상을 돕기 위해 김씨 정권에 압박을 가할 추가 방법을 검토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전문가들은 비핵화 협상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경고를 미국의 일괄 타결 방식에 대한 직접적인 반발로 풀이했습니다. 수개월 내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제기됐는데요. 하지만 최 부상이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점에 주목하고 당장은 협상의 판이 깨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김정은 위원장이 핵 미사일 실험 중단을 유지할지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는 최선희 부상의 발언을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I mean, I think they're threatening the U.S. By saying that they didn't like the U.S. negotiating position, and so now they're going to threaten them with blowing up the.
북핵 6자 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를 지낸 힐 전 차관보는 15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미국의 협상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핵 미사일 실험 유예 합의 파기를 거론하며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노이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이 추구하는 비핵화 방식이 전부 아니면 전무임을 알게 된 북한의 반발로 풀이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그런 와중에도 협상의 판을 깨지 않으려는 북한의 다소 신중한 태도를 주목했습니다. 미국과 북한 모두 뭔가 하려는 듯한 가능성을 흘리면서도 실제 행동에 옮기지 않는 모습이라는 설명입니다.
More tense, but both Washington and Pyongyang have signaled things that they may do, but have not yet followed through on them. Sanctions on the U.S. part.
클링 연구원은 미국은 제재를 통해 북한은 로켓 실험으로 협상을 깰 것 같은 신호를 보냈지만 실제 움직임은 없었다며 서로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라고 압박하는 모양새라고 말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최선희 부상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대화 분위기가 좋았고 궁합이 맞는다고 한 것은 성공적인 3차 정상회담을 여전히 원한다는 뜻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his is a reflection of North Korea's realization that the best way to make progress for them is to appeal to President Trump, so they don't want to do anything.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하는 것이야말로 진전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는 것을 북한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피츠 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미북 양측이 당분간 강경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겁먹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3개월 내에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wouldn't be too surprised if the North Koreans over the next three months launch a short-range missile just to show that they're not intimidated. And since they never said that they wouldn't,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 유예를 약속한 적이 없다며 약속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힐 전 차관보는 하노이 회담을 통해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향후 협상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다시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로 꼽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유예는 과거 자신이 협상에 나섰을 때도 북한이 내밀었던 카드라며 미국에 좋은 흥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의 최종 목표에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촉진자 역할을 한국 정부가 지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북한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달라서 한국의 중재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양측의 큰 입장차가 확인되면서 그동안 중재 역할을 해왔던 한국 정부의 역할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 모두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 과거보다 냉랭한 기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는 한 행사에서 자신이 미국에서 만난 100여 명의 전문가 중 80%가 북한의 비핵화 등 희은 기류에 비관적인 견해를 보였고 10%는 유보적 입장을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냉랭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최근 한국 제1야당 원내대표가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수석 대변인 논란 등을 지적하며 이런 공격은 국내 정적뿐 아니라 미국과 유엔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부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남북한은 지난해 정상회담을 포함해 27차례 회담을 했지만 올해 들어 회담이 전무하고 개성연락사무소 남북대화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측 대표들의 일방적인 불참으로 3주째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난주 회견에서 한국이 중재자가 아닌 플레이어, 즉 행위자라고 주장한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미북 사이에서 한국의 중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기자들에게 하노이 회담 합의 불발로 탑다운 방식의 한계를 지적한 건 일각의 성급한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남북미 3자 정상의 삼각협력 구도를 계속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한국 정부가 미북 정상회담을 견인, 트럼프 대통령이 1차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정상대화를 견인했듯이 이번엔 남북대화 차례로 보이기 때문에 한국에 넘겨진 바통의 활용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전략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비핵화의 최종 단계, 최종 상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에 대한 인식엔 한미 간의 차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18일 국회 출석해 교착상태 타결을 위해 대북특사 파견안을 포함해 모든 옵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부의 촉진자 역할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은 한국 정부가 중재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2017년에서 18년으로 대전환의 국면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중재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차 남북정상회담 때처럼 남북정상이 휴전선에서 만나 교착 국면을 타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판문점에서 뭐 이제 남북 정상이 만나서 그 진지하게 좀 그 이쪽의 견해를 개진을 하고 또 저 북쪽의 견해를 좀 들어보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은 그거를 어떤 그 수렴할 수 있는 대안적인 모색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럼 그 가능성을 우리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만날 때 전하면 나는 그것이 역할이라고 보죠. 예.
하지만 황중국 전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한국 정부의 중재 역할에 애초부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잘잘못을 따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적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는 무슨 수단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그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이나 힘이 없잖아요.
미국과 북한 모두 서로의 국가 목표와 정체성, 안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제3자가 중재한다고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란 걸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황 전 본부장은 대화를 위한 윤활유 역할은 가능하겠지만 너무 큰 역할을 자임하거나 기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신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의 외교와 국가안보 사안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준 전 유엔 대사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서로의 차이가 명확해진 만큼 한국 정부의 중재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제재 해제는 최종 목표로 두고 그 단계로 가는 과정을 한국 정부가 중재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목표로 가는 로드맵을 협상을 통해 합의할 수 있는데 그 합의가 가능하도록 한국이 중재적 역할을 할 수는 있다고 본다 이거죠. 그러나 대전제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마음이 없다. 만약 이게 대전제라면 그러면 얘기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제재 해제를 당장 일괄적으로 타결하자고 북한 정부를 설득하는 게 매우 힘들기 때문에 과정의 합의가 필요하며 이 역할을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민간단체인 아산정책연구원의 최강 부원장과 신범철 통일안보센터장은 18일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가 보다 균형적인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 대화를 이어가려는 노력은 높이 평가하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 뒤에도 비핵화보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강조한 건 아쉽다는 겁니다. 두 전문가는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봐서 노딜을 선택했는데 비핵화는 강조하지 않고 북한 요구사항 중 일부로 볼 수 있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언급하니 환영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그런 목소리를 낮추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든 현 시점에선 북한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과 같이 비핵화의 최종 목표와 과정을 담는 전향적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 북한 수뇌부가 비핵화 로드맵에 동의한다면 이를 기반으로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이른바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을 로드맵으로 해서 양측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 출석해 미국의 입장은 포괄적 그림을 갖고 협상하자는 의미라며 포괄적인 논의로 큰 틀의 합의를 하고 부분에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연구기획본부장은 한국 정부가 더욱 주도적으로 정교한 비핵화 로드맵과 상응조치 일정표를 만들어서 미국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단계적이 아닌 일괄 병행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러기에는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런 허비한 시간도 있고 그래서 연변핵설 폐기와 ICBM 폐기, 핵탄두 폐기를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영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지난 15일 이슬람 사원 두 곳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5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뉴질랜드에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와 관련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도전하는 후보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출마 여부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 첫 소식 뉴질랜드로 가보죠. 지난주에 이슬람 사원 두 곳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고 50명의 희생자가 났는데 뉴질랜드에서 지금 총기를 규제하지 않은 목소리가 지금 힘을 얻고 있는 얻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뉴질랜드 내각이 18일 강요회를 열고 총기 규제법을 강화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밝혔습니다.
네.
아던 총리가 이날 강요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하면서요. 총기 규제법을 강화하는데 강요들이 모두 한 마음이었고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만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의 조치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 사건 발생 사흘 만에 뉴질랜드 정부가 총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건데요. 아던 총리는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은 뉴질랜드 총기 규제법이 어느 만큼 허점이 있는지를 드러냈다면서 이제 이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으로 뉴질랜드가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새 규제법안의 세부 내용은 오는 25일 강요회의 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뉴질랜드의 총기 관련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16살만 넘으면 스포츠와 사냥용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총기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고요.
네네.
18살이 되면 반자동 소총을 구입, 사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딸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구입한 총기는 경찰 당국에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물론 총기 자격증을 신청하는 사람은 반드시 범죄, 정신병력, 가정폭력 등의 기록을 살펴보는 신원 조회를 거치고요. 안전교육 등을 받아야 합니다.
총기를 가질 수 있는 합법적인 나이가 이렇게 낮으면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겠네요.
예, 뉴질랜드 국민이 한 460만 명 정도인데요. 이 중에 총기를 소지한 사람이 120만에서 15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예.
그러니까 4명당 1명꼴로 제법 높은 수치인데요.
네.
하지만 이건 역시 정확한 게 아닙니다. 이게 이 총기 등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예, 사건 발생 후 뉴질랜드에서는 안일한 총기 규정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현재 주민들 사이에서는 가지고 있는 총기를 자진 반납하는 움직임도 있다고 현지 매체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총기 사건의 용의자도 총을 뉴질랜드에서 구입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호주인 브랜턴 테런트는요, 범행 당시에 반자동 소총 2정, 또 산탄총 등 모두 5정의 총기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그런데 이 5종 모두 뉴질랜드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호주는 지난 1996년에 포트 아서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35명이나 목숨을 잃은 참사가 발생했는데요. 이후에 총기 소지에 대한 법이 매우 강화됐기 때문에 용의자가 총기를 구입하는 것이 훨씬 덜 까다로운 뉴질랜드에서 총을 샀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네. 호주인이 뉴질랜드에 와서 이런 총격 사건을 저질렀는데 그 이유를 인터넷에 또 공개를 했다면서요.
네, 용의자 테런트가 사건 발생 직전에 트위터 등 인터넷 매체에 74쪽에 달하는 이른바 선언문을 발표했는데요.
네.
자신을 백인 우월주의자라고 소개하면서 전 세계 그 어느 곳에도 난민, 대규모 이민자를 받아들일 곳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범행을 저지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뉴질랜드는 이민자 난민에게 비교적 관대한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이민 쿼터를 더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 테런트는 지난 15일 낮에 뉴질랜드 남섬 최대 도시인 크라이스트 처치에 있는 이슬람 사원 두 곳에 들어가서 기도회에 모인 이슬람 신자들을 향해서 무차별 총격을 가했는데요. 특히 범행 과정은 온라인에 실시간으로 중계해서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세계 최대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죠. 페이스북이 또 비난을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테런트는 범죄 과정을 17분간 페이스북을 라이브를 통해서 생중계했는데요.
예.
이 페이스북 측이 약 1시간 후에 동영상을 삭제했지만 그 사이에 이 충격적인 동영상이 전 세계로 삽시간에 확산됐습니다. 이 페이스북은 자사 동영상 자동 인식 프로그램을 통해서 120만 개 달하는 동영상이 게재되는 것을 막았고 30만 개는 인력을 동원해서 수동으로 막았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페이스북이 늦장 대처해서 이를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은 이란으로 갑니다. 이란이 미국의 경제 제재에 맞서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로 했다. 이 소식이네요.
예,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18일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이란의 제재를 가한 미국의 관리들에 대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로하니 대통령이 이날 국영방송으로 생중계된 이란 내각회의 모두 연설에서 법무부와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 이 같은 내용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란이 미국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근거, 뭐 이유를 볼까요?
예, 미국의 제재는 이란 정부와 핵 프로그램을 노리는 게 아니라 이란 국민의 일상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이는 비인도적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또 미국이 이란 핵 합의를 아무런 이유 없이 탈퇴하고 이란에게 혹독한 제재를 부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미국이 이란과의 핵 합의를 탈퇴한 이유가 있었죠?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미국은 이란 정부가 주요 서방 6개 나라와 지난 2015년 전격적으로 핵 합의를 체결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핵 합의를 위반해왔다고 비판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란 정권이 전 세계 테러 세력을 지원하고 시리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이란과의 핵 합의를 체결한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심각한 실수를 했다면서 핵 합의 탈퇴를 시사해 왔는데요. 지난해 5월 이란 핵 합의 탈퇴 전격 탈퇴를 전격 발표한 데 이어서 8월과 11월 두 차례 걸쳐서 이란에 대한 경제, 금융, 원유 제재를 복원한 상태입니다.
네. 자, 이란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미국의 경제 제재에 관련해서 제소를 이의를 제기했던 게 예전에도 있었죠.
네, 이란 정부가 지난해 미국의 제재 복원은 1955년 당시 미국과 이란의 친미 정권이 맺은 친선 경제 관계와 영사권 조약을 위반했다면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요.
네네.
국제사법재판소 ICJ는 미국 정부가 인도적 물자와 민간 항공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재 철회를 할 것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 정부는 그때 그 국제사법재판소 명령을 이행하고 있습니까?
네, 식량이나 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의 거래는 허용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금융이나 교육에 대한 제재 조치를 통해서 이런 물건들을 더 비싼 값으로 들여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로하니 대통령은 이날 내각회의 연설에서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굴복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설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네. 지금 이란의 국내 경제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고요?
네, 이란 화폐인 리알화의 가치가 18일 현재 달러당 13만 1,500리알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1년 전에 비해서 무려 3배나 폭락한 겁니다.
네.
이 압둘 나세르 햄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는요, 이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 미국의 관리들이 화폐 시장에서 심리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중앙은행이 지금 시장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요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행보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연 대선에 출마할 것이냐 아니면 한다면 언제 발표가 나올 것이냐 많은 사람이 주시하고 있는데요.
네네.
지난 주말 바이든 전 부통령의 말 실수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말 실수를 했습니까?
네, 지난 16일 델라웨어주에서 열린 민주당 행사에서 한 발언인데요. 바이든 전 부통령은 신좌파 세력으로부터 비판받는 이야기를 듣는다면서 자신의 이력은 대선에 출마한 그 어떤 후보보다도 더 진보적이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네네.
하지만 말을 채 끝맺기 전에 대선에 출마할 사람들이라고 고쳐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 사실 이미 출마해서 뛰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음이 앞서갔던 걸까요? 저다 이런 말 실수를 했을까요?
예, 바이든 전 부통령이 원래 말 실수가 좀 잦기로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말 실수이긴 하지만은 은연중에 본심이 드러난 게 아니냐는
네네네.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연설 당시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환호하면서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출마를 촉구했습니다.
예, 말 한마디가 이렇게 화제가 됐다는 건 그만큼 관심이 크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그동안 여러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군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율을 누려왔습니다.
네.
지난주 아이오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바이든 전 부통령이 27% 지지율로 1위에 올랐는데요.
네.
25%를 얻은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을 근소한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의 이 최근 연설은 마치 선거 유세를 하는 듯한 내용인데요.
네.
내년 대통령 선거는 100년 만에 가장 중요한 선거라면서 많은 것이 달린 선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의 중요한 가치가 산산조각 나고 있다면서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을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지도가 높거나 신뢰도에서 이렇게 차이가 보인다면 출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이 바이든 전 부통령이 출마할 경우 혹시 뭐 걸림돌이 될 만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네, 일단 나이가 많다는 게 단점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의 올해 76인데요. 만약 당선이 된다면 임기 중에 80살이 넘어서 가장 나이 많은 대통령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그렇네요.
또 한 가지 신선한 매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오랜 의정 생활, 또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내면서 지명도가 높은 점이 장점인 동시에 단점이 되는 건데요. 바이든 전 부통령의 말했듯이 충분히 또 진보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이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아직 출마 의사를 확실하게 밝히지 않았는데 민주당의 후보군을 보면 점점 더 커지는 양상입니다.
네, 커스틴 질리브랜드 상원의원이 17일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질리브랜드 의원은 인터넷에 올린 동영상에서 과감하고 용감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편적인 건강보험제도, 총기 폭력 종식, 환경보호, 민주주의 회복 등에 초점을 맞출 계획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베토 오라크 전 연방 하원 의원 역시 지난 14일 민주당 대선 후보에 도전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오라크 후보는 어떤 인물입니까?
네, 올해 46살이고요. 지난 2013년부터 6년 동안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는데요.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테드 크루즈 텍사스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네네. 짧은 시간에 엄청난 선거 자금을 모금하면서 크루즈 의원을 고전하게 했는데요. 결국 크루즈 의원에게 패하긴 했지만 민주당의 젊은 기수로 각광받으면서 대선 출마 가능성이 점쳐졌습니다. 네.
오라크 후보는 어떤 선거 전략에 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네, 다른 여러 민주당 후보들처럼 보편적인 건강보험제도, 기후변화 문제 해결 등을 내세웠는데요. 연방 차원에서 대마초 사용 규제를 철폐하고 형사법 개혁 등도 강조했습니다. 자, 현재 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후보는 오라크 후보를 포함해서 17명에 달합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구름 조금 끼거나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3도, 낮 최고 9도. 신의주 아침 기온 영상 3도, 낮 기온 8도입니다. 강계 지역은 아침 최저 0도, 낮 기온은 19도까지 올라갑니다. 황해도 지역 대체로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3도, 낮 최고 14도. 사리원 아침에는 2도, 낮 기온은 19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구름 조금 끼었다가 점차 맑아집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기온은 2도, 낮 최고 23도. 청진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은 14도. 삼전은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까지 올라갑니다. 동해상은 구름 조금 끼겠고 서해는 대체로 맑겠고 먼바다 해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5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2m로 읽겠습니다. 3월 18일 월요일 VOA 저녁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최근 동향과 관련해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활동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경두 한국 국방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동창리 미사일 시험 발사장 동향에 대해 미사일 관련 활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동창리 발사장이 재건되는 모습이 위성을 통해 포착되면서 일각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재개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정경두 장관은 또 북한이 지난해 6월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6개 가량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생산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한미 정보 당국이 긴밀히 공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명확하게 식별된 부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군의 후속 조처를 논의하기 위해 미한 국방장관 회담이 다음 달 초 워싱턴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최근 157명의 사망자를 낸 에티오피아 항공과 지난해 발생한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 소속 여객기 추락 사고에서 유사성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에티오피아 교통부 대변인은 어제 사고 여객기 블랙박스에 대한 1차 분석 결과 지난 10일 발생한 에티오피아 항공기 추락 사고와 지난해 10월 발생한 라이언에어 항공기 사고 간에 명백한 유사성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인된 유사성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에티오피아 교통부는 블랙박스 자료가 성공적으로 복원됐으며 미국 조사팀과 함께 이를 승인했다며 3, 4일 안에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미 연방항공청과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해당 자료를 아직 승인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군 지원으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와 전투를 벌이고 있는 시리아 민주군 SDF가 시리아 내 IS 기지 일부를 점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스타파 발리 SDF 대변인은 오늘 언론에 시리아 내 IS의 마지막 거점인 동부 바구주에서 IS 기지 일부를 탈환했고 탄약 저장소를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SDF가 전투기와 박격포를 이용해 공습을 단행했으며 일부 IS 대원들이 반격을 시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SDF 측은 12일 바구주에서 교전이 사실상 끝났지만 실질적인 작전 완료까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군 등 시리아 주둔 연합군 측은 이번 공세로 바구주에서 IS를 몰아낼 수 있지만 IS의 위협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네덜란드 중부 도시에서 테러 공격으로 추정되는 총격 사건이 발생해 여러 명의 사상자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네덜란드 중부 도시 위트레흐트시의 전차 안에서 오늘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적어도 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터키 출생의 37세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추적하고 있으며 테러 공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최고 수준의 테러 경보를 발동했으며 학교와 사원, 공공기관 등의 경호를 강화한 상태입니다. 마르크 류테 총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주 이탈리아 등 유럽 3개국을 순방할 예정입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시진핑 주석이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이탈리아, 모나코,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이탈리아는 시 주석의 방문 기간 1대1로 계획과 관련된 약 1조 달러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국가들은 이탈리아의 1대1로 사업 참여가 통신과 항만 분야 등에서 중국에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가 미국의 이란 제재와 관련해 국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은 오늘 텔레비전으로 방영된 연설에서 미국의 이란 제재는 인도주의 범죄라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루하니 대통령은 이란 제재를 고안하고 이행한 미국인들을 이란 법정에 고소할 것을 외무부와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 법정이 유죄를 인정할 경우 사건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는 방침입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